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오늘 올해 세계 경제가 3.4%, 내년에는 3.6%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당초 전망치에 비해 0.2%씩 낮춘 것입니다. IMF는 그러나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6.3%로 종전의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도 6%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막대한 자원 수요에 의존해온 브라질 등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IMF는 이와 함께 미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도 각각 2.6%로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2% 낮게 잡았습니다. IMF는 미국의 달러화 강세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 부문이 침체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9%로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대로 잡았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5년 경제성장률이 6.9%로 지난 1990년에 3.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당시 태난먼 광장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핵합의 이행으로 그동안 서방에 동결되어 있던 320억 달러의 자금을 돌려받게 된다고 이란 중앙은행이 밝혔습니다. 발리올라 세이프 중앙은행장은 오늘 국영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320억 달러 중 280억 달러는 중앙은행에, 정부 지분인 나머지 40억 달러는 재무부로 이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에 따른 제재 조치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자국 내 이란 자산을 동결해왔으며 지난 16일 핵 합의가 본격 시행되면서 동결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서방의 경제 제재 해제에 따라 석유 수출을 위한 증산에 나섰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에서 수니파 무장 세력 ISIL이 세력을 확장한 지 2년 만에 19,000여 명이 숨지고 3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개월간의 조사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보고서는 이 기간 중 8천 명의 이라크 정부군이 숨졌으며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만에 민간인 3,8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이라크 지원단은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지금까지 1,000명의 민간인들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라크 소수민족인 야지디족 상당수가 ISIL의 성노예로 붙잡혀 있으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국제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시리아 평화회담이 주요국들의 견해차로 연기될 수 있다고 유엔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당초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대변인은 어제 25일 개최가 여전히 목표지만 시리아 반군단체 대표단 참석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크 대변인은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각국에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평화회담에는 미국과 러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17개국이 참석할 계획인 가운데 회담에서는 시리아의 민주주의 체제 전환을 위한 정권 이양 준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말콤 턴불 호주 총리가 오늘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IL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호주는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IL을 겨냥한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 공습 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턴불 총리가 어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만나 이라크와 시리아 사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도출되지 못한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해도 국제사회가...
미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남중국해 도서 분쟁에 대응해 항공모함 전단을 동아시아에 추가 배치합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0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로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에 핵실험을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 등 우방국들과 협력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한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확실히 깨닫게 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나오지 못한다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도출되지 못한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해도 국제사회가 자신을 어쩌지 못할 것이다 하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주게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강력하고 포괄적인 새로운 대북 제재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과 외교차관 협의회 등을 통해 중국 측에 대북 제재와 관련해 강력한 압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이 한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중국에 제시한 만큼 중국은 조만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입니다.
대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모두 의견에 일치를 보이고 공조를 집중시켜 나가고 있는데 중국만이 따로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을 감안해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가기관시설은 물론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과의 입장 조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수순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연일 촉구하면서 중국 당국의 태도 변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1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 논의를 지지한다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을 환영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극악한 위반으로 거듭 규정하고 새로운 차원의 대북 제재와 중국의 동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모든 6자 회담 당사국들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 그리고 전체 국제사회가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강력한 새 제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중국 역할론에 다시 한번 힘을 실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접촉과 협력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15일에서 17일까지 이뤄진 토니 블링컨 부장관의 일본 방문 결과를 설명하며 미한일 3국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세 나라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규율에 기반한 질서를 옹호하고 영내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상호 이해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부장관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주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전달한 것과 동일한 메시지를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과 설득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앞서 케리 장관은 북한 핵실험 다음 날인 지난 7일 왕이 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방식이 통하지 않았고 이제 기존의 방식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 agreed that there cannot be business as usual, and we agreed that we will work very closely together to determine the steps that we can take.
블링컨 부장관은 일본과 한국에 이어 20일 중국을 방문하며 이어 존 케리 국무장관 역시 27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 의지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국무부 총사령탑인 장관과 부장관이 일주일 간격으로 중국을 찾아 중국의 대북 경향력을 현실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을 제어하는 데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지렛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미 정부의 구상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공개석상에서 거듭 확인됐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want them to continue to use their influence and exert their leadership in the region to hold the North accountable for their provocative behavior.
중국이 영향력과 지도력을 발휘해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책임을 물으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중국에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한국, 일본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를 공론화함으로써 중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지난 13일 워싱턴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역할과 관련해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해 두 나라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talking about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hat provide greater assurance that we can protect our citizens.
존 울프스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 핵 비확산 담당 선임 국장도 다음 날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필요성이 있거나 미한일 사이에 배치 욕구가 있다면 핵 억지와 미군 보호 측면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제재에 앞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동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조셉 디토마스 교수는 북한에 대한 지금까지의 제재에 대해 모시 없이 두드리는 망치질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과 미국 등의 기존 제재가 북한과 북한의 핵개발에 협조한 나라, 개인, 금융기관 등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혔을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디토마스 교수는 최근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미한연구소를 통해 발표한 논문에서 그동안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포기라는 큰 정책적 목표에 맞춰져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이루어지는 체벌은 잠깐 북한을 아프게 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디토마스 교수는 지난 15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모두가 제재에만 집중하는 상황에서 제재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Yeah, when the most recent nuclear test took place, the next word out of everybody's mouth was sanctions.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어느 때보다 굳건해진 상황에선 기존의 제재 방식이 해결책이 아님을 인식하고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한 전략 가운데 효과적인 제재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디토마스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맥락에서 제재 문제를 돌이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전과 달리 북한 핵무기의 완성도와 의존도가 커진 만큼 핵무기 감축이라는 주요 목표를 설정해 국제사회와 제재 방향을 함께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국의 역할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등 관련국들은 중국과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토마스 교수는 30여 년간 미 국무부에 근무하면서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 등 주로 제재 분야 업무를 맡았습니다. VOA 뉴스 천일규입니다.
미국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 전단이 동아시아에 파견됩니다. 현재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는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에 더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만 미 해군 핵 항공모함 두 척이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현지 시각으로 지난 15일 핵 추진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호가 모항인 워싱턴주 브리머턴의 키셉 해군기지를 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 매체는 존 스테니스호의 출항이 북한의 위력을 가시하고 남중국해의 도소 분쟁과 관련해 우방국을 지원하기 위해서일 것으로 배치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미 해군은 존 스테니스호가 다양한 훈련에 참가할 것이며 지역 내 동맹국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동맹군과 미군과의 합동 작전 능력 등 통합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이어 이번 배치가 세계 각지의 수역에서 수행하는 해상 안보 작전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순환 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존 스테니스호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미 핵 추진 항모도 역시 전략 자산 중에 하나인데 이 한반도에 추가로 전개하는 문제는 계속 다른 부분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한 두 나라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과 관련해 북한의 4차 핵실험 당일인 지난 6일부터 협의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10일 미 공군의 핵심 전력인 B-52 장거리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습니다. 이번에 모항을 떠나 서태평양으로 출항한 핵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는 지난 2014년 5월 중동 지역 배치를 마친 뒤 18개월 동안 유지 보수 작업을 해왔습니다. 지난 1995년 취역한 배수량 10만 3천 톤의 존 스테니스호는 미 해군의 7번째 니미츠급 핵 항공모함으로 떠다니는 해상 도시로 불립니다. 갑판길이 332.8m, 폭 78m에 돗대까지 높이는 80여 미터며 비행갑판은 축구장 3배 크기인 18,211제곱미터입니다. 슈퍼호넷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헬기 등 9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승조원은 5,700여 명입니다. 존 스테니스 항모 전단은 유도미사일 순양함인 모빌 A와 유도구축함 스톡테일과 윌리엄 로런스 그리고 정운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 스테니스 전단의 서태평양 배치는 미 해군이 항공모함 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국방예산 축소와 선령 노후화 등으로 현재 존 스테니스호와 로널드 레이건호 등 모두 10척의 항공모함만 운용 중입니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은 아시아 태평양과 중동 지역에 배치된 항모 전단의 교대 시기를 7개월에서 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항공모함의 입항 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경수로 냉각장치에 수로가 연결되고 변압기도 새로 설치됐는데 경수로 가동이 한층 가까워졌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영변 핵시설을 찍은 인공위성 사진에는 기다란 물줄기들이 눈에 띕니다. 90도 각도로 모래사장을 관통하는 두 개의 수로가 새로 뚫린 겁니다. 한 곳으로 모인 물줄기는 수조로 연결되고 수조는 다시 냉각수 펌프장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인근 경수로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는 14일 이 같은 위성사진 판독 결과를 근거로 지난 6개월 동안 경수로 건설에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감속재로 사용할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 만큼 경수로 운영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진단입니다. 38로스는 경수로에서 생산된 전력을 통제할 변전소의 완공에도 주목했습니다. 지난해 7월과 8월 변압기 두 개가 각각 설치돼 변전소가 제 모습을 갖췄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경수로 가동에 필요한 변전소와 전력망 간 연결 작업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38로스는 실험용 경수로의 가동 시기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변전소를 설치하면서 외부 공사는 마무리됐지만 내부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연료봉으로 이뤄진 핵연료 집합체 조립 시점과 성공 여부 역시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38로스는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되면 경수로를 추가로 건설하고 민수용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핵무기용 핵분열 물질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이 이 같은 시설을 운용한 경험이 없는 걸 고려할 때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지난 10년 새 한국 국민들 사이에 북한을 형제보다는 적으로 보는 인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에 대한 지지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북한을 동포나 형제가 아닌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통일부가 민간 연구기관인 동아시아연구원 등에 용역 의뢰한 통일 인식에 대한 세대 격차의 원인 분석과 갈등 해소를 통한 국민 통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지난 2005년 15%에서 2010년엔 32%, 그리고 지난해에는 41%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10년 새 2.7배로 치솟은 셈입니다. 보고서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마련된 화해 분위기 속에서 비교적 우호적이던 대북 인식이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을 기점으로 빠르게 악화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핵실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주민과의 민족적 동질성을 보여주는 지표 또한 10년간 모두 감소했습니다. 북한을 우리로 본다는 응답은 46%에서 31%로, 형제는 52%에서 43%, 이웃은 49%에서 35%로 줄었습니다. 특히 20대 젊은 층에서 북한을 적 또는 남으로 보는 비율이 50대와 60대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용역 조사 결과는 대체로 젊은 세대는 북한에 우호적이고 나이가 많을수록 적대적이라는 한국 사회의 통념을 깨뜨린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50대와 60대는 북한을 적이면서도 형제로 보는 양면성을 갖고 있지만 20대는 북한을 이해할 수 없는 이질적 집단으로 보는 배타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대감이 커진 것 못지않게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북한을 남으로 보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젊은 세대가, 20대가. 남이라고 보는 것은 가능하면 뭐 북한과 교류나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지지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엔 지지 여론이 55%에 달했지만 지난해엔 47%로 8%포인트나 줄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동아시아연구원의 정한울 연구원입니다.
통일대방론이라는 게 비용 대비 이제 뭐 편익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경제가 안 좋고 하면 통일 과정에서 치러야 되는 어떤 그 비용에 대한 이제 부담이나 이제 그 거부감 이런 게 이제 체감적으로는 더 커지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도 20대 지지도가 2014년 46%에서 지난해 32%로 14%포인트가 줄어 전 연령층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20대는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해서도 지난 2007년엔 10년에서 20년 이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지만 2014년엔 불가능하다는 응답자가 30%를 넘어섰습니다. 통일 후 한국에 돌아올 이익을 기대하는 비율도 47%에 그쳐 연령대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내용 교수는 청년 실업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로선 통일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데다 통일을 감성이 아닌 이성적이고 계산적으로 접근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부터 매년 조사한 통일의식조사 데이터와 동아시아연구원, 통일연구원의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등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8일 북한 정부의 국가 주도의 납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닷새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외국인 납치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반인도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납치가 최고위급 지도부의 용인과 공무 아래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행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납치된 사람들이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의 이즈카 시게오 대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북한으로 하여금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취하도록 촉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다 메구미 씨의 어머니 요코다 사키에 씨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계속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는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말에서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가토 가스노부 납치 문제 담당상도 각각 만났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인 납치 등 북한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한 유엔의 보고서 작성 작업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가토 담당상은 일본이 납치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의 창구를 닫을 생각은 없다면서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하루빨리 귀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일본에 머무는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일본 정부 당국자들과 시민사회 대표 등을 만나고 22일에는 도쿄 유엔 대학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1월에 한국 방문 결과와 이번 일본 방문 결과 등을 토대로 북한인권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반도에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맹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평년보다 따뜻했던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날씨가 일주일 정도 계속될 전망인데요. 조은정 기자와 함께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대비한 건강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은정 기자,
네.
예, 한반도에서 동장군의 기세가 대단하죠?
네, 사실 지금까지는 한반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였는데요. 18일부터 중국 북부 지방에서 찬 공기가 내려가면서 한반도 전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다음 주 초 북한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해안, 산간, 내륙 등 곳곳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을 전망이라고 한국기상청은 밝혔습니다. 한국 일부 지역은 올겨울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예, 자, 기온이 어느 정도나 떨어졌나요?
네, 19일과 20일 기온이 비슷한데요. 북한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9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양, 신의주, 개성, 함흥 등 주요 도시들은 25일까지 낮에도 영하의 날씨가 예상되고요. 26일부터는 낮에 영상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북한도 올겨울 날씨가 예년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죠?
네, 연초인 1월 2일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대부분 지방에서 낮 제일 높은 기온이 5도에서 12도로 날씨가 매우 포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일 제일 높은 기온으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도 전했고요. 12월 북한 도시들의 일 평균 기온은 평년값, 즉 지난 30년간 평균보다 1도에서 2도씩 높았습니다.
네. 올해는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따뜻한 이 겨울을 보내고 있죠?
네, 전 세계적으로 엘니뇨 현상으로 겨울이 따뜻한 상황입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인데요. 엘니뇨의 영향으로 필리핀 해 부근에 고기압성 흐름이 형성돼 따뜻한 바람이 한반도로 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춥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겨울철 예,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예, 추위에 장시간 노출돼 발생하는 질환을 한랭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저체온증, 동상, 동창, 참오족 등이 대표적인 겨울철 질환입니다. 우선 저체온증은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지는 상태이고 동상은 심한 추위에 노출돼 피부 조직이 얼고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동창은 가벼운 추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피부와 조직에 이상이 생기는 상태를 말하고요. 또 참오족은 습하고 차가운 곳에 오래 노출돼 발에 가려움, 부종, 물집이 형성되는 상태입니다.
네. 겨울철에는 독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독감을 예방하려면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보건소나 병원에서 백신 주사를 맞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감염된 경우에는 음료수와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푹 쉬어서 몸이 스스로 이겨내도록 해야 합니다.
예. 그 이외에 생길 수 있는 그 건강 문제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온도가 떨어지면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부 혈관이 수축하는데요. 이때 근육과 혈관, 신경이 위축되고 경직되면서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몸이 굳기 때문에 넘어질 때 크게 다칠 위험도 커지고요.
네. 말씀해 주신 이런 그 질환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가급적 바깥에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또 실내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고 물을 적당히 마시면서 18도에서 20도 정도로 난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깥 그 활동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꼭 나가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가벼운 옷을 여러 벌 겹쳐 입고 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요. 모자, 장갑, 목도리를 착용합니다. 손이나 발, 얼굴 등 추위를 많이 타는 부위를 손으로 비벼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제자리 뛰기나 걷기 등 준비 운동을 통해 몸을 덮인 후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만일 오한, 즉 고열을 동반한 근육 수축이 일어나면 즉시 실내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오한은 신체가 열을 잃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겉옷을 많이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온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예,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 중 대표적인 게 생강입니다. 끓여서 차로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줄 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따뜻하고 매운맛을 지닌 마늘, 양파, 부추도 열을 나게 하고요. 무와 우엉도 더운 성질의 채소입니다.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나 또 노인들을 추위에 좀 가장 약하겠죠?
네, 아울러 집이 없는 사람들과 술과 약에 중독된 사람들, 또 고질적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겨울철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겨울철에는 곳곳에 얼음판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예,
노인들이 넘어질 경우에 큰 부상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길을 걸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끄럼이 방지되는 신발을 신고요. 평소 속도보다 천천히 걷고 보폭도 줄여야 합니다. 넘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손은 호주머니에 넣지 않고요.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성들은 높은 굽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은 정부 당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각국의 보건당국에 권고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효과적인 조기경보체계를 가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폭설과 한파 등 날씨 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라는 거죠. 또 보건시설의 준비태세를 평가하고 한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점검해 주민들의 외부 노출을 최대한 줄일 것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진료와 보살핌을 제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자, 겨울철에는 특히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생기는데요. 건강수칙 잘 지켜서 건강하게 겨울을 나야겠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대북 전문가 초청 워크숍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고 모든 한국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언제든지 할 준비가 돼 있고 지도부만 결심이 돼 있다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이번 워크숍에는 한민구 장관과 유재승 국방정책실장 등 한국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당국자들이 참석해서 북한 핵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란 정부가 미국의 새로운 탄도미사일 제재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소식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올해 아카데미상 주요 부문 후보들이 백인 1세기여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시상식 불참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미국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란 관련 소식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역사적인 이란 핵합의 이행에 따라서 이란에 대한 핵 관련 제재가 해제된 지 하루 만에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 개발을 이유로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란은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란 국방부가 미국의 새 탄도미사일 제재에 대한 반응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호세인 데우칸 이란 국방장관은 이 자국의 탄도미사일 계획을 겨냥한 이 미국의 새 제재가 미사일 개발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세인 자베르 안사리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이 별도의 성명에서 미국의 새 제재는 정당하지 않다고 비난했는데요. 이 자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이 국가 안보와 국익에 관련된 이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예. 하지만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불법적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활동을 금지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죠. 그런데 지난해 말에 이란이 이런 결의를 어기고 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 독자적으로 이번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
예, 이와 관련해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새로운 미사일 제재를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위반한 사례라면서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철저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란에 대한 그 미국의 새 제재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예,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이 새로운 제재의 대상은 이란의 기업과 개인 등 11곳입니다. 이 재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재료 등을 획득하는 데 연루됐고요. 아랍에미리트 공화국과 이 중국 등을 거쳐서 은밀하게 이 관련 재료 등을 수입했습니다.
예. 이란의 그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새 제재가 앞서 그 이란 핵합의로 인한 핵 관련 제재 해제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 미국의 이번 새 제재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이 개인과 기업 등에만 국한되는 겁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이란의 핵 관련 제재 해제로 인한 효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입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이란 정부가 이제 핵 관련 제재 해제와 동시에 외국에 동결돼 있던 그 자산 일부를 성공적으로 회수했다 이렇게 밝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발리오나 세이프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이 한국과 일본, 독일, 아랍에미리트 등으로부터 이 그동안 제재로 인해서 동결됐던 자산을 이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이프 총재는 제재 해제로 이란 정부가 외국에 있던 자산 320억 달러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날 이체받은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세이프 총재는 320억 달러 중에서 280억 달러는 이 이란의 중앙은행으로 회수되고요. 40억 달러는 국고로 귀속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이 자산은 해외의 안전한 계좌에 계속 보관하면서 이 수입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제재 해제에 맞춰서 이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당부했다고요?
예,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이 이제 이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란은 이 로하니 정부 들어서 서방과의 핵 협상을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혔었는데요. 하지만 이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와 또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협상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 테헤란을 방문 중인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과도 만났는데요. 대량 살상 무기를 추구하지 않을 거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합니다. 또 다른 관련국들이 핵 합의를 지키는 한 이란도 합의를 계속 준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제재 해제가 되면서 또 석유를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증산 네. 입장도 밝혔다고요?
예, 이란 정부가 이미 예고한 거였죠. 하루 원유 생산량을 50만 배럴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이 증산 이전에 하루 3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이 중에 100만 배럴을 수출했었는데요. 이란의 증산으로 이제 국제 유가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군요.
예, 중국 국가통계국 오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6.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990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 7%대 밑으로 내려간 건데요. 1990년에는 이 중국의 태난문 사태로 인한 불안감 또 국제사회의 제재 등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3.8% 성장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줄곧 7%대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6%대까지 내려온 건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이런 위축세가 올해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10%대 성장을 계속 유지해오던 중국 경제인데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성장률 발표를 고속 성장을 해왔던 중국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저속 성장 시대로 진입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앞서서 이제 중저속 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적절한 성장 속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개혁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6%대 후반의 성장, 중국 정부가 당초 제시한 그 7%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 중국 고위 당국자들 그동안 이 7%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정확히 7%로 못 박은 건 아니었고요.
예.
예, 7% 안팎의 성장을 목표로 언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가통계국 발표 후에도 이 6.9% 성장은 외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반응은 좀 다른데요. 이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세계은행은 올해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2.9%로 낮추면서 이 중국의 경제 부진으로 인한 우려를 가장 큰 변수로 꼽았었습니다. 또 올 초에 중국에서 경제 불안감으로 이 증시가 폭락하면서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아시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영유권 그 분쟁을 겪고 있는 해역에 비행기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는데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예,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이 중국과 필리핀 간의 갈증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필리핀 민항청은 남중국해 파가사섬에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이 민간 항공기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이 파가사섬은 영유권 분쟁 도서인 스프레틀리 군도 섬 중에 하나고요. 예, 중국도 중위에다오라고 부르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섬인데요. 중국 외교부는 이번 필리핀 민항청 발표에 대해서 불법 행위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앞서 중국이 스플래틀리 군도의 또 다른 섬에 건설한 인공섬 활주로에 이제 항공기를 착륙을 시켰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필리핀 정부가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 필리핀의 이번 그 민항기 추적 시스템 구축은 이것과 관련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필리핀 정부가 그렇게 직접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대응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필리핀 정부는 이번 시스템이 민간 항공기를 추적하는 것이며 예, 하루 평균 200편의 민항기가 통과되는 예, 스프레틀리 제도 상공의 비행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 항공기도 해당 상공을 거쳐서 이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활주로에 착륙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민항기를 추적하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중국 측은 이제 불법 행위다, 필리핀 쪽이 불법 행위다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살펴볼까요?
예, 홍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예, 중국은 중예다오를 포함해서 이 스프레틀리 군도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면서 이 필리핀이 이곳에서 벌이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필리핀은 이 과장된 말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지역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아카데미상 수상 후보들이 지난 13일 발표됐는데요. 세계인의 영화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감독상과 남녀 주연 배우상을 포함한 그 주요 부문 후보 20명이 발표가 됐는데 모두 백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표가 나온 지 며칠 지났는데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네요.
네, 이 아카데미상이라고 하면 이 미국은 물론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상이죠. 흔히 오스카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지난해에도 이 주요 부문 후보들이 백인 1색이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 역시 마찬가지여서 이 흑인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상 보이콧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다음 달 28일에 열리는 이 시상식에 참석하지도 않고 이 시상식 중계방송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지난해에도 비슷한 그 거부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그 유명 영화인들이 동참해서 더욱더 시선을 끌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명 흑인 감독이죠. 스파이크 리와 흑인 여배우 제이다 핑키 스미스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아카데미상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제 흑인 민권운동 지도자인 마틴 루터킹 목사 기념일에 맞춰서 이 시상식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스파이크 리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오스카상 후보가 또다시 백인 일색이라면서 후보들의 피부가 이 백합처럼 하얀 백인들만의 잔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 여배우 제이다 핑키 스미스도 불참을 선언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스미스는 동료 흑인 배우인 윌 스미스의 아내이기도 하죠.
예, 맞습니다. 윌 스미스는 올해 컨커션, 이 뇌진탕이란 제목의 영화에서 법의학 병리학자 역을 아주 훌륭하게 소화해서 골든글로브 영화상 주연 배우 부문 후보로 올라있는데요. 하지만 아카데미로부터는 외면을 받은 겁니다. 윌 스미스뿐만 아니라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이드리스 엘바, 세뮤얼 잭슨 등도 모두 후보 명단에 오르지 못했는데요. 그러자 이 윌 스미스의 아내인 제이다 핑키 스미스가 인터넷에 유색 인종은 존엄하며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렇게 유색 인종 그 배우들이 참석을 거부하는 이유는 백인 일색인 시상식이 백인들이 굉장히 잘해서 뿐만은 아니고 실제 그 아카데미 회원들이 주로 백인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난 2012년에 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아카데미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회원 6,300명 가운데 94%가 백인이었고요. 77%가 남성이었습니다. 흑인은 2%, 중남미계는 2%도 채 되지 않습니다. 또 평균 나이가 만 62살인데요. 50살 이하는 전체 14%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아카데미 그 회원의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백인 남성이라는 이 분석인데
네.
그 회원들 가운데 이렇게 다양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후보 선정에 반영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아카데미상 후보는 이들 회원의 투표로 정해지는 건데요. 논란이 이렇게 커지다 쉐릴 분 아이삭스 아카데미 회장이 직접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흑인인 아이사스 회장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후보들이 모두 백인이어서 자신도 몹시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획기적인 조처를 약속했는데요.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회원 모집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0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구름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14도, 낮 최고 영하 7도, 남포 최저 영하 12도에서 최고 영하 6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15도, 낮 최고 영하 6도, 강계 최저 영하 22도, 최고 영하 1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지만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해주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3도, 개성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 최고 0도, 해산 최저 영하 29도, 최고 영하 14도, 원산은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최고 영하 3도, 선봉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8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2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밤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1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핵합의 이행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란 관영 TV는 오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보낸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이 서한에서 핵합의가 이행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 유엔의 제재가 해제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메네이는 그러나 핵 문제 등 여러 현안들에 있어 오만한 국가들, 특히 미국의 기만과 배신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메네이는 아울러 상대 측이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며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한 최근 발언들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은 이란과의 핵 합의를 비난하면서 일부 이란 관리들조차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초 퇴임하게 되면 미국이 합의에서 이탈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핵 합의 이행으로 그동안 서방에 동결되어 있던 320억 달러의 자금을 돌려받게 된다고 이란 중앙은행이 밝혔습니다. 발리올라 세이프 중앙은행장은 오늘 국영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320억 달러 중 280억 달러는 중앙은행에, 정부 지분인 나머지 40억 달러는 재무부로 이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에 따른 제재 조치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자국 내 이란 자산을 동결해왔으며 지난 16일 핵 합의가 본격 시행되면서 동결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서방의 경제 제재 해제에 따라 석유 수출을 위한 증산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시리아 평화회담이 주요국들의 견해차로 연기될 수 있다고 유엔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당초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대변인은 어제 25일 개최가 여전히 목표지만 시리아 반군단체 대표단 참석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크 대변인은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각국에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오늘 세계 올해 경제가 3.4%, 내년에는 3.6%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당초 전망치에 비해 0.2%씩 낮춘 것입니다. IMF는 그러나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6.3%로 종전의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도 6%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막대한 자원 수요에 의존해온 브라질 등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IMF는 이와 함께 미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도 각각 2.6%로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2% 낮게 잡았습니다. IMF는 미국의 달러화 강세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 부문이 침체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6.9%로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7%대로 잡았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5년 경제 성장률이 6.9%로 지난 1990년의 3.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당시 태난먼 광장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라크에서 수니파 무장 세력 ISIL이 세력을 확장한 지 2년 만에 19,000여 명이 숨지고 3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개월간의 조사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보고서는 이 기간 중 8천 명의 이라크 정부군이 숨졌으며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만에 민간인 3,8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이라크 지원단은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지금까지 1,000 명의 민간인들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